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이 성일의 주인이 되신 만유의 주 하나님께 대성의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험했던 봄과 여름을 보내는 중에도 가을의 수확을 허락하신 창조의 하나님, 저희를 깨우시기 위해 혹 어려움을 주시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주 여호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사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삼라만상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인디안 서머가 계속되지만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지난봄과 여름과는 달리 아름다운 가을로 자연의 비밀을 만끽합니다. 이 시간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옵기는 이렇게 기쁨의 겨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쉬웠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기보다 몸만 해칠 전염병을 피하려고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도 했습니다. 저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창조주와의 만남은 얼마나 자주 했을지요. 전염병 예방,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것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일지인데 저희가 잠시 혼동하지 않았나 질문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국률이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조국의 방역 수준은 차원이 높습니다. 인천공항의 수준은 더 놀랍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실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남은 자가 되려는 성실한 노력을 배웁니다. 그러나 미 동부와 유럽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자유분방이 그들의 걸림돌이오니 오늘의 방종이 희망찬 내일을 보장하지 못함을 깨우쳐 주시옵고 그들을 긍휼히 보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 야훼 예배를 계획하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저희를 위해 깊은 성찰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사 이 가을에 거두는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허락하신 신앙의 터널을 저희는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고 확실한 길을 가게 하시고 봄과 여름의 환란 중에 남겨진 자로서 풍성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옵고 온 자연의 수확도 아울러 거두게 하시옵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어느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겸허한 모국어, 영혼의 기도이라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리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간구하오며 모든 성도들의 개인 기도와 함께 이 시간 이 대예배의 기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진행 과정과 그 방법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칭찬받기에도 부족한 칭찬한 할 만한 교회였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령으로 역사했던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사역의 본질로 돌아간다. 기도하고 말씀에 올인하겠다. 두 번째는 일곱 명의 사역자를 선택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 문제입니다. 헌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거룩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 거룩한 예물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해 헌금으로 나누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구제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예물을 사용하는 데에도 사랑의 헌금으로 드리는 데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정 문제, 헌금 문제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내용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의 문제는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사용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형화됐습니다. 세상에 기업 정신이 들어오면서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주의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재정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업 경영 그러한 마인드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들리는 참 안타까운 말들이 있습니다. 이중장부. 교회 재정의 이중장부의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몇 벽이 넘는 비자금 때문에 교회에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법정에 서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고소하고 그러면서 그 세상 신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는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헌금 때문에 재정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는 교회 헌금에 대해서 두렵게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면서 정말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대해서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교회가 이 헌금을 거룩한 예물로 사용하지 않고 한 개인의 이탈로 인간의 욕심으로 사용하면서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게 설교에는 저 자신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갑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런데 세상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이다, 권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집안을 동원하고 자기의 아는 친척을 동원하고 여러분 학력과 지위를 다 동원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직분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세상 권력처럼 생각하기에. 그래서 세상 권력으로 생각했기에 교회에서 그 직분을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권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현대교회가 몸살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세상 일도 순리대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직분에 맞게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그 분야에 적서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도들은 7명을 세웠습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르노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구라를 택하여. 여러분 5절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7명 모두가 헬라파 성도들에게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7명의 이름이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일곱 사람을 헬라파 성도들에게서 선택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잘 알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헬라파 성도들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이사 온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들을 잘 알고 있는 헬라파 성도들 가운데서 7명의 사역자를 뽑았습니다. 왜요? 구제 헌금을 더 가난한 헬라파 성도들에게 더 정확하게 빠르게 그리고 쉽게 나눠줄 수 있도록 오늘 7명의 사역자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교회는 이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사역자를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지난주일 집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잘 보시면 6장에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 7명을 집사라고 말한 것은 2절 내용에 대한 유추 해석이었습니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열두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공개라는 단어는 접대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합성되었습니다. 디아코네인, 트라페제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라코네인 단어는 먼지가 일어나도록 열심히 봉사한다. 어디에서? 드라페제이스, 테이블 위에서. 그러게 사도들은 테이블 위에서 먼지가 날도록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네인 이 단어에서 디컨,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디아코네인 이 단어에서 디컨, 집사의 사역을 담당했던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집사를 말할 때에 구제와 동정, 구제와 연민의 사역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이 집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라는 단어는 또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사도행전 21장 8절은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도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일곱 명의 사역자들,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봉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일곱 명을 예루살렘 교회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역자로 선택했는데 그 자격, 그 기준이 무엇일까?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데에는 세상 기준과 그 자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벌이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 더 물질이 얼마큼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경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느냐, 그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더 높은 주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분들이 산호세에 있는 구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시험을 봤다. 이들이 면접에 다 합격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도 학력도 여러분 능력도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자격, 그 기준이 무엇일까? 3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에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힐줄로 믿습니다.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학문으로 배우는 거예요. 얻은 정보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평생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사회에서 배웁니다. 왜요? 지식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전화를 사용하면서 전화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새롭게 매일매일 습득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기술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일 주일 성경 공부를 줌을 통하여 지역 사도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줌으로 전교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지역에서 줌으로 많은 정보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은 10년 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그래서 늘 선한 것을 추구해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화평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용하지요.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 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실수한 것, 그렇지.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감싸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혜의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는 것. 그러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아가는 데에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쪽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한쪽만 보지 않아요. 어떤 사건도 한쪽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만 치우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늘 쓰러지고 넘어져요. 부족해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해요. 나는 성령으로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는 방법으로 사람을 보고 말하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 필요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2021년부터 장로로 그리고 권사로 집사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공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역자들이 선출되며 또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연기를 잘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기분으로 정말 기분포로 살면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칭찬은 내 삶이 정말 인격이 변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3절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칭찬 듣는 조건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 칭찬이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경공부 인도자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데에 어떤 한 학생이 자신의 교수에게 추천을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종종 추천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을 할 때에 그분의 장점과 단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씁니다. 학생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교수 유명한 스승에게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이 교수가 각 학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제자를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쓸까?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정말 내가 보증해 준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씁니다. He is okay.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okay. 내가 보증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곳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 제자가 그 교수의 추천서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전 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오케이. 우리 목사님은 오케이. 가정에서 내 남편은 오케이.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는 오케이. 아니, 하나님께 한태진은 오케이. 이렇게 인정을 하실까? 이렇게 인정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He is okay. 아니, 하나님께 He is okay.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역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7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이 말은 황소가 뒷발을 차며 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움직여 나갔다는, 정말 심차게 교회가 말씀으로 확장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교회가 더 강하게 부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교회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성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8,000명이 제사장이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다시 돌아갔을 때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말씀이 흥황해 나가는 그러한 삶,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있는 교회,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성령에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왕성해지는 교회,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